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까지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20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날도 주님의 날로 저희들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이 시간은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또 저희들을 듣기를 원하여서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경청합니다. 이 시간 친히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말씀으로 증거케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을 우리 마음속 깊숙이 새겨 저희들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온데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들을 온전히 선포하도록 주님께서 입술을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예. 정말 화창한 날씨에 정말 아름다운 주일입니다.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가서 우리를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스승이 첫 번째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 항아리를 어떻게 보느냐? 네, 텅 비었습니다. 그것은 내 머리가 텅 비었기 때문이니라. 둘째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 단무지가 무슨 색으로 보이느냐? 네, 노란색입니다. 그것은 네 싹이 노랗기 때문이다. 그러자 이제 세 번째 제자가 됐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구정물이 있다. 너는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제자는 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네, 이것은 아주 깨끗하고 맑은 물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하는 말이 원샷. 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스승이시죠. 그러나 이렇게 일관성 없는 선생님이 아니셨습니다. 이런 세상의 여느 다른 선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대로 그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그 내용을 또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발 씻어주시는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해 주시는 그 사건과 전혀 동떨어진 별개의 사건이 아닌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단지 죄와 사망 아래 놓여있는 우리를 그곳에서 꺼내어주는 일을 위하여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며 깨끗하게 하며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우기 위하여서도 그 일이 꼭 필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분명히 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으로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1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5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여 주신 그 본을 따라 그 제자들도 이 일을 함께 행하도록 예수님께서 명하시고 있는 내용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만 주시는 부탁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신자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며 요구하시며 명령하시는 그런 내용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으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자, 구제하자, 봉사하자 이렇게 단순하게 결론 내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것을 어디로까지 확대하여 말씀하시고 있느냐 하면 20절을 보시죠. 20절을 보시면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지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고 그것을 명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가서 무언가를 그저 해주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니들이 하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보낸 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그들이 대하는 어떤 대상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그 자리에 놓여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것을 우리가 차차 오늘 내용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제자들이 혼자서도 얼마든지 씻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굳이 누군가가 발을 씻어줄 필요가 없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발을 깨끗이 씻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제자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살면서 발이 계속해서 더러워질 것이니까 너희는 그 발을 깨끗이 씻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으로 해주셨어도 될 일을 왜 굳이 예수님께서 나서셔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야만 했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스스로 발을 씻을 수 없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혼자서 발을 씻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내가 어떤 몸 거동이 힘들거나 아니면 어떤 장애가 있을 경우에 또는 이런 경우를 봅니다. 이렇게 배가 나와서 뚱뚱하신 분들은 자기 발톱을 자기가 못 깎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발톱이 보이지도 않고 발톱까지 손이 닿질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 발을 씻는 것이 혼자서 씻는 것이 불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발을 씻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경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씻을 물이 없을 경우에는 씻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서 깨닫는 일에 아주 무지합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그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 죄의 문제를 내 안에서 스스로 해결할 만한 어떤 해결책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 스스로 그 죄를 깨끗이 할 만한 근거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의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고 예수님도 그런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단순히 제자들에게 너희는 발을 깨끗이 해라, 씻어라 이런 명령으로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일들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분명히 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과 일맥상통한 내용일 겁니다. 이것이 무엇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놓여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 놓여있는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해결책도 우리 안에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신 그분이 우리들을 향하여서 어떤 책임도 어떤 부담도 가지실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자리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굳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를 얻은 것인데 예수님께서 굳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가질 어떤 이익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신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동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거와 동일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이 사건도 동일한 모습이 그 안에 나타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주와 선생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굳이 씻길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하여서 책임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엎드려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와서는 그 일들을 이제는 제자들과 또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내가 본을 보였노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요구되고 있는 삶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구원에 대하여서 깨닫지 못합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어떤 책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굳이 그들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우리에게 요구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에게 발을 씻어주는 그 자리로 나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를 보낸 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진리와 구원과 복음에 대한 이해에 이르도록 그리고 그들이 생명을 얻도록 하게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낸 자,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게 함으로써 그들도 동일하게 우리가 얻은 생명을 얻게 하도록 지금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요구하시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확인시키는 것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사망 가운데 놓여 있어서 거기서 헤어날 수 없는 구제불능과 같은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지적하고 우리를 확인시키는 것이 목적입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신앙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그것이 더러운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자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대속하시는 그 자리에 나아가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그 자리에서 나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된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궁극적인 목적의 자리까지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훨씬 다반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꾸짖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라면 얼마든지 그 일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죠. 그러나 그 자녀가 고집을 피우며 철없는 행동을 할 때에는 그냥 놔둘 수 없고 매를 드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어떤 면에서는 그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목적하신 그 자리까지 미치지 못하고 그저 다른 사람의 죄를 확인하는 데에만 미치는 확인하는 데에만 그치는 그런 모습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너 신앙생활 그렇게밖에 못해? 당신은 참 진리를 몰라, 구원을 모르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 네가 그러고도 신자야? 너는 틀렸어. 이것을 확인을 할 뿐만이지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그를 이끌고 생명의 자리까지, 영광의 자리까지 이끌고 갈 마음이 없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 내 옆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자리로 함께 나아가서 내가 낮은 모습으로 그를 어떻게든 온전한 자리까지 이끌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네가 지금 있는 자리는 더러운 곳이야, 네 발은 지금 더러워, 이것을 확인한 정도에 그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어떤 경우는 내 열심에 사무쳐서 다른 사람의 그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자신의 열정을 가지고 막무가내로 락슨물 풀어서 거기에다가 발 담그고 아주 때가죽을 벗겨내고 아주 떼낀 발톱은 뺀지로 빼내야만 어떤 즉성이 풀리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덤벼드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며 우리에게 부탁하신 내용과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 고린도 후서 2장 14절 신약성경 287페이지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같이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과 그 일행들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는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소개를 합니다. 그 향기라는 것은 어떤 형태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모양으로나 어떤 사건으로나 업적으로나 어떤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모양이 없는 냄새, 향기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향수를 뿌리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향수에는 어떤 향이 많습니까? 뭐 솔잎 향도 있고 뭐 자스민 향도 있고 또 뭐 코스모스 향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향수를 뿌리고 오면 그 사람이 오면 그 사람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죠. 그 주위에 없지만 그 향기를 듣는 게 아니라 맡으면서 여기에 솔잎이 있는 것 같은 느낌, 뭔가 자스민을 연상시키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본문에 보면서 서로 발을 씻기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그것을 어디로까지 확대시켰다고요? 그 보낸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까지 그것을 확장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면 그 사람이 나를 보거나 내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시키고 내가 서 있으면 내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도 나를 보고 아 진리가 있기는 있는가 보다, 아 구원이라는 것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되고 그들도 생명수를 얻을 기회를 주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반대 경우도 있죠.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냄새가 나기도 하고 이렇게 지독한 냄새가 나면 왠지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기 좀 꺼리고 자꾸 고개를 돌리고 좀 거리감을 두고 멀리하고자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신앙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죠. 신앙은 좋은데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 믿음은 좋은데 재수 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항상 누군가를 떠올리시는데 떠올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 앞에 그런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떠올린 사람 중에 저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가끔 보면 저를 많이 미워하시는지 멀리 하시는지 그런 경우가 있으신데 우리 자신이 어떠한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때 정말 발을 씻어주는 그 마음으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다가갔는가, 아니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쩌면 다른 사람을 포획할 어떤 사냥감으로 알고 죽자사자 덤벼드는 모습, 아니면 옳다 그르다 평가하는 재판장으로서 서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고린도 전서 11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1절 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서 있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을 보는 자는 또 사도 바울을 본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또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 인생이 평탄치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시험이 있고 위협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강의 위험과 여러 수고를 담당합니다. 또 옥에 갇히기도 하죠. 그러나 옥에 갇히는 일로 사도 바울은 그 일들에 대해서 억울해하지도 않고 구차히 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그 일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 전 인생은 그 만나는 영혼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 일들을 위한 것이라면 자기의 삶을 얼마든지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다라는 그 마음 자세로 살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어떤 삶이 지금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고 부탁하신 그 삶을 살아내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 뒤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 골로새서 빌립보 다음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니라. 예, 여기도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또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모습이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하나 더 볼까요?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20절 빌립보서 1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참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우리는 여겨지고 특별히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로서는 아주 큰 일을 담당한 하나님의 사도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가진 그의 사는 삶 가운데서 궁극적인 목표와 그가 가진 비전이 무엇이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은 좀 우리보다 비전이 크고 좀 광대한 그런 위대한 비전을 가졌을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로마 땅을 바라보며 그 로마를 어떻게든지 복음화 시켜야 되겠다라는 이런 비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비전은 지금 읽은 이 구절 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전 어떤 뭐 세계를 바라보며 큰 걸 바라보며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의 가지는 유일한 비전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비전이요 안 목사의 비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비전을 가지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허무 맹랑한 비전 가지지 마시고 뭐 이 땅을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게 하자,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런 비전 말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신앙 인생 속에서 여러분 각자가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죠.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죠. 나를 보면, 저 사람을 보면 그리스도가 생각나고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떠올려지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그러므로 나는 내가 죽어도 그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3절 보세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예.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인 거죠. 두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음과 삶의 어떤 그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소망은 빨리 죽어서 예수님 곁에 가는 것이 가장 좋고 가장 바라는 바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육체로 있는 것은 바로 너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서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제 마음과 어찌 그렇게 똑같은지, 저도 빨리 죽어서 예수님 곁에 가고 싶지만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아직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금 네, 이럴 땐 다 아멘 해주셔야지. 그것 꼭 옆구리를 찔러야 그때야 답이 나오고 말이죠. 어쨌든 지금 사도 바울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 제자들을 위하여 그 제자들을 책임지고 그 제자들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올바를 세우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을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용서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괄세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말씀을 맡은 자로서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이 깨우침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저의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바로 저의 이런 자세,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자세다라는 겁니다. 이런 섬김과 이런 겸손과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이것은 그저 어떤 종교적인 형태로 남을 위한 그 무엇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있는 자리,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고 어떤 영적인 갈급함을 일어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더 궁금증과 더 소망을 갖게 함으로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하는 그 자리로, 그 역할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일은 쉽지가 않죠. 어렵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희에게 이 일을 보였다, 너희들에게 행하게 하려고 내가 먼저 본을 보였다, 이 말씀을 왜 하신다라고 생각합니까? 그 안에는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때 분명히 마음 상할 일이 항상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이 문제는 자존심이 상할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칭찬받을 일도 아니고 존경스럽다 여겨지지도 않을 겁니다. 누구도 박수 쳐주지 않는 일일 겁니다. 너무나도 사소하고 작은 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이 일들을 하면서도 그럼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왜 나만 이래야 돼?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왜 나만 다른 사람에게 굽히고 들어가서 왜 발을 씻어줘야 돼? 억울한 마음이 들죠. 내가 하는 일에 회의가 들죠. 그럴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으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 기억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라고 왜 못하겠는가, 이 생각을 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세상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대접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괄세하고 우리를 천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낮은 몸을 입고 오신 그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라는 요구와 방불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우리는 물론 그런 대속적인 의미에서는 우리는 그런 십자가는 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탁하신 일이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일로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서 행하며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 보이는 모습으로서는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합니다. 내가 더 헌신해야 되고 내가 더 희생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열정을 내고 내 스스로 분발하고 나를 추스려서 뭔가 더 신앙적으로 행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을 가집니다. 물론 그렇죠. 그런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한 가지 더 오늘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던 모습 속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것뿐만이 아니라 죄인 된 우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는 나 하나를 바로 세우고 나만 추스려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를 진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함께 책임지는 자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발을 씻어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형제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낮은 모습으로 찾아가서 그들에게 그 생명에 이르도록 참 진리에 이르도록 함께 하는 것, 그렇기 위하여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낮아지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모습일 겁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저 십자가를 아는 것, 내가 고백할 줄 알고 내가 시인하는 것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되고 이제는 그 십자가를 살아내는 자리로 우리를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일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남들 앞에 죽어져야 되고 남들의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은 삶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꺼이 그 자리로 나아가서 옆에 있는 형제에 옆에 있는 영혼을 책임지며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참 생명과 진리로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자세와 그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생각해 볼 때 이런 모습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설교도 있습니다. 교육이 있고 훈련이 있고 봉사도 있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찾아볼 수 없고 우리가 서로 발을 씻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 있지 않다면 그것처럼 교회에 비극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선교 후원 바자회, 음식 바자회를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 바자회 전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참 감사히 여겼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지난 몇 년간 이렇게 쭉 지내오면서 알게 모르게 성도들 안에서도 어떤 그런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제가 그 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보면 이런 일들을 행하다 보면 항상 트러블이 있기 마련이고 불평과 불만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뭐 이건 좀 너무 비싸다, 이거는 너무 짜다, 싱겁다, 달다, 항상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쉽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런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개인 속으로는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전혀 내색하지 않는 것도 대단한 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은 대장금과 같은 그런 손맛으로 맛을 내고 먹는 사람은 선교사님의 입맛으로 먹어서 모든 것이 다 맛있다고 그러고 그 선교의 일들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자기의 것을 내놓고 베풀 줄 아는 그 모습은 정말로 우리 교회다운 모습이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늘 명령하신 그 이 모습의 일부를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나 또 이제 기대하기는 이제 또 5월 말에 우리 전교인 수양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수양회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기대해 봅니다. 이 수양회에 나아갈 때 우리는 내 입장과 내 형평만을 고려해서 자기만 뭐 편한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나를 통하여서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낙담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가는 데에 내가 오히려 그들에게 가림막이 되지 않을까 스스로 생각하면서 오히려 내가 불편하지만 더욱 그 자리로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그들과 손을 이끌고 함께 말씀의 자리에 가도록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 안에 어떤 그런 섬김들이 서로서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 가서도 어떻게 하든지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도록 복음 안에 정말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서로 섬기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족 수양회, 전교인 수양회를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이러한 기회에 이러한 시기에 무언가를 우리가 그렇게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쉬운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열심을 내고 수고하신 분들이 있는데 쉽다고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서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쉽다라는 것, 어떤 면에서라고 이야기를 했죠.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그것은 우리가 하는 어떤 특정한 행사와 어떤 시기를 두고 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만 우리가 조금 더 수고를 하고 조금 더 열심을 내면 우리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전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훨씬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나의 삶의 그런 작은 부분에서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 여러 이렇게 다락방이 있고 또 거기에 순 리더가 있습니다. 우리 순 리더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될 만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순 리더들에게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죠. 그 다락방 우리 순원들을 챙기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일들을 좀 더 지치지 않게 재미있게 감사하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굴순 리더에게 그 부분을 제가 제공하지 못하는 아쉬움과 미안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지는 못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순 리더들은 힘을 얻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요 우리 순 리더들이 정말 그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들 아닙니까? 우리 순원들을 위하여서 친히 낮은 자리로 가서 그들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이요 축복된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만 있다면 정말 그 힘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순 리더뿐이겠습니까? 이 교회에 속한 어떤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의 직분자들은 세상의 어떤 그 직장 속에서의 어떤 계급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누구보다 우월하고 잘나서 직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자는 섬기라고 있는 직분입니다. 제자반이나 사역반을 통하여서 누누이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일반 성도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고 집사 직분이 있고 그것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고 권사가 있고 그것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고 장로님이 있고 그렇게 되면 목사는 죽었다 복창해야죠. 그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더 낮은 자리로 가야 됩니다. 물론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적이거나 권위주의를 내세우셔서는 안 됩니다. 그 권위도 섬기라고 주신 권위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직분자들이 있다면 직분자들은 그 성도들의 신앙을 어떤 면에서는 책임지는 자세로 있어야 합니다. 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죄로부터 벗어나진 않을까? 정말 복음으로 가는 데 있어 어떤 방해 요소는 없을까? 그 영혼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늘 관심을 갖고 정말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편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밖에 모든 부분들을, 재반사항들을 잘 준비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직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내 발을 씻겨주기를 바라면서 내 발만 내미는 그런 모습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한 걸음 더 나와 있는 성도라면 여러분 주위에 나보다 아직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함께 나아가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심정으로 그들 앞에 섬기는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시죠. 이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로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 발 씻어주는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람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얽히고 설키고 그런 관계 속에 있어요. 우리가 함께 섬김으로써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비유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고 우리는 그와 함께 연결되어 성전을 이루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은 다 개개인일 수 없습니다. 어느 면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 맞닿아 있고 그 맞닿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모퉁이 돌에 붙은 것과 같이 되어서 우리는 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 몸이 되고 지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발을 씻기며 서로 섬기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따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생각하시고 우리가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속한 이 교회도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일 만한 귀한 교회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죠.